헤인스 매거진 2025년 11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헤인스 매거진입니다. 헤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헤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방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기 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5년 11호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사례 1. 조은님의 이야기 알밤의 추억 2. 특집 한 번 더? 한 번 더! 3. 독자 코너 1 따뜻하게 4. 독자 코너 2 눈물 맛 조은님의 이야기 알밤의 추억 어릴 적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엄마는 늘 부업을 했는데 그중 가장 오래 한 일이 밤 깎기였다. 엄마가 정성껏 깎아낸 알밤은 모난 부분 없이 매끈해 참 예뻤다. 1980년대 초 우리 동네는 거의 모든 집이 밤을 깎았다. 전부 해외 수출용이었다. 업자가 집집마다 포대 자루를 내려놓고 가면 그 안에 든 밤을 물에 불린 뒤 딱딱한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칼로 깎아 납품했다. 며칠 뒤 다시 온 업자가 알밤을 저울에 달고는 알맹이 무게가 적게 나오면 돈을 못 준다고 타박하기도 했다. 초등학생인 내 또래 아이들이 맡은 일은 물에 불어 부드러워진 밤 겉껍질을 이로 벗겨내는 작업이었다. 우리 삼남매는 대야를 하나씩 앞에 두고 시작! 구호를 외치며 대결하듯 껍질을 벗겼다. 나중에는 밤 한 자루쯤은 순식간에 해치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다.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업자에게 보내야 하니 못 먹는다. 엄마는 단호했다. 아쉬운 마음에 밤 속껍질을 씹다가 떨벗어 퇴퇴 뱉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이제 쉰, 엄마는 여든이 됐다. 지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내가 알밤 하나 먹고 싶다 했을 때 엄마는 정말 내 입에 넣어주고 싶었어. 너희 삼남매에게 하나씩, 아니 몇 개라도 주고 싶었다. 그 작은 알밤 하나 줄 수 없던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힘겨운 나날에도 우리 곁을 지켜준 엄마,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삼남매는 어엿한 가정을 이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1초의 고민 없이 대답한다. 네, 이 남자와 한 번 더 결혼하고 싶어요. 22살에 처음 만나 함께한 지 올해로 21년째. 결혼을 준비할 때도 남들 다 한다는 싸움 한 번 안 했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귀찮겠다 싶으면 내가 먼저 집안일을 하고, 내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남편이 밥을 차려놓는다. 그는 내가 청소하면 슬그머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면 아이들을 씻기고 잘 준비를 한다. 육아도 집안일도 함께하는 남편 덕분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난 순간 한눈에 반했다. 남편에게는 비밀. 내게 고백하게 하려고 살살 부추기며 주변을 맴돌았다. 드디어 고백받은 날 속으로 아싸!를 외쳤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며 결심했다. 꼭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긴 시간 연애하면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만약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약 없는 다음 생 대신 지금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려 한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잘하며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11호에서는 소식지를 구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기 및 자작시를 받아 실었습니다. 수기와 자작시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문의 031-213-7722 내선 4번 소식지 발행 민경주 사회복지사 독자 코너 1 제목 따뜻하게 지은이 권택환 당신 옆엔 내가 있다오.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걸음, 걸음, 걸음이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찬비 맞아 시려운 달빛마저 무거운 그저 몸이 아플 때 나는 그대 따스한 손이 되어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겠소. 이제 다시 태어나 바람이 잠들은 내 가슴에 살며시 들어와 따뜻하게 잠드소서. 독자 코너 2 제목 눈물 맛 지은이 오정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눈물 상처받아 속상한 날에는 가슴에서 짠맛이 난다. 갑질을 받아 화가 난 날에는 맵고 끈적한 눈물이 볼을 탄다. 아들의 경제적 안정을 접한 소식을 들은 날에는 달콤한 눈물이 가슴에 흐른다. 펑펑 울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면 상쾌한 바람이 찾아온다. 이상으로 독자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구자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본 회퍼 두 번의 선택 2. 군대 이야기 하늘에서 얻은 용기 3. 그러나 수기 지금은 웃자 나를 흔드는 한마디. 본 헤퍼, 두 번의 선택. 수많은 독일인이 20세기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디트리히 본 헤퍼 목사를 꼽는다. 그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관여했다가 발각돼 39세에 사형됐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많은 이가 안중근 의사를 흠모하듯 독일의 의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여러 도시의 거리와 학교, 교회에 그의 이름이 붙고 기념 우표도 발행됐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4월 9일에는 전국적인 추모 집회가 열린다. 독일뿐만이 아니다. 그는 독재에 저항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군사 정권에 항거하던 당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그의 책 옥중서간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1906년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4살에 신학자가 되겠다고 선언해 가족들을 놀라게 하며 뚜렷한 소신과 의지의 싹을 보였다. 신학 공부를 시작한 뒤 21살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내용이 뛰어나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까지 감탄할 정도였다. 미국의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1년간 공부하고, 런던과 바르셀로나에서도 1년씩 목회를 할 정도로 왕성히 활동했다. 그러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유대인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독일을 위해 히틀러를 보내줬다라는 나치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총통을 숭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가 체포되거나 군에 징집됐다. 이런 어둠 속에서 그는 삶을 결정짓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1939년 미국의 한 신학교 초청 교수로 초빙돼 그곳에 머물다가 즉시 독일로 돌아온 것이다. 당초 생각과 달리 그는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깊은 번민에 휩싸였다. 어느 곳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가 하는 깊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조국의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돌아가면 군대에 징집되거나 반대 세력으로 몰려 체포당할 수 있었으나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미국에서 고작 26일을 머물렀다. 두 번째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목회자로서 살인은 허용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히틀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독일이 전쟁에 연이어 승리하자 국민은 열광하고, 나치 정권의 천년왕국은 계속될 것만 같았다. 보네포의 형을 포함한 몇몇 사람이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그는 이 조직을 연합국의 지도층과 연결하는 임무를 맡았다. 1943년 4월, 나치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 조직이 발각되며 그도 체포됐다. 그는 혹독한 신문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다. 수감자는 물론 간수들도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했다. 그와 지낸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행복과 기쁨의 기운을 발산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깊이 감사했다. 하나님이 실제하고 늘 그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한편 그는 감옥에서도 신학 연구를 계속했다. 그 결과를 가까운 친구에게 편지로 써보냈고, 친구는 나중에 편지와 자료를 모아 본 헤퍼 전집을 발간했다. 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사상은 미국 민권운동과 남미 해방신학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침내 최후가 다가왔다. 1945년 4월 9일 히틀러의 긴급 명령에 따라 그는 즉결 재판을 받고 교수대에 올랐다. 사형장에 있던 의사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 뒤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아 교수대에 올랐다.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 그의 형과 매형도 함께 처형됐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불과 3주 전이었다. 그는 얼마든지 안전한 곳에서 저항할 수 있었다. 미국에 머물거나 암살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도 나치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커질수록 불의에 맞서고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확신이 커졌다. 그는 타인의 고난에 눈 감은 채 교리만 내세우고 안주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은 값싼 은혜라며 안타까워했다. 자유는 도망치는 생각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만 있다. 머뭇거리지 말고 삶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그는 자신이 쓴 글처럼 행동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어둠을 이길 용기와 희망을 얻었는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빛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하늘에서 얻은 용기. 군부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충북 증평군 작은 도시에서 약 2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다. 특전사가 주로 근무하는 특수 임무 여단에 일반 병사로 입대한 나는 다름 아닌 특전사 대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내게 주어진 임무는 고공 낙하하는 부사관이 사용할 낙하산을 포장하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낙하산 포장병이었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일 같지만 무려 한 달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낙하산을 포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낙하산 포장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완벽히 해내지 못하면 동료의 생명이 위험해지기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낙하산이 하늘에서 제대로 펼쳐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직접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뛰어내려 보는 것. 공중에서 내가 접은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는 순간 깨달았다. 진정한 낙하산 포장병은 자신이 접은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낙하산을 믿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역시 반복된 포장과 도약의 연속이다. 살아가며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어제보다 조금 더 믿어보는 것. 내가 두려움을 딛고 몸을 던졌듯 누구나 마음속에 세상에 뛰어들 용기를 품고 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펼쳐보자. 우리의 인생이 낙하산처럼 멋지게 펼쳐질 테니.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숙이, 지금은 웃자. 욕실에서 쿵 하는 문소리에 열어보니 샤워하던 아이가 알몸으로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눈동자가 돌아가고 팔다리가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듯 했다. 이미 전날 한 차례 경련이 있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마친 뒤였다. 차분하게 대처하리라 마음먹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기란 쉽지 않았다. 마치 1분이 100분 같았다. 아이의 머리에 수건을 괴어주고 욕실 바닥에 앉아 경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눈에 힘주고 참았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엄마인 내가 울고 있으면 두려움이 더 클 테니까. 다행히 3분 안에 의식이 돌아왔다. 아이는 많이 놀란 눈치였다. 어지러워서 잠시 주저앉은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가 말했다. 뿌연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진흙탕에 발이 빠진 것 같았어.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찰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아무것도 모를 나이도 모든 것을 알 나이도 아닌 사춘기 아이에게 알 수 없는 기운이 몸속에 휙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느낌은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욕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이는 이제 내가 들쳐안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부모가 무언가를 해줄 수 없기에 아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온전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침대에 눕혔다. 잠에 드는가 싶더니 5분 뒤 또 한 번 경련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구급차를 불러 익숙한 대형병원으로 향했다. 결국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뇌전증은 반복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이다. 소발작부터 대발작까지 증상이 다양하고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 관찰이 필수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지면 어쩌지? 막막함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놀이기구와 자전거 타기, 여행도 당분간 멈춰야 했다. 평범한 일상을 더는 예전처럼 누릴 수 없었다.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의기소침할지 안쓰러웠다. 뭘 그리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 싶어 세상이 미웠다. 행복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즈음 기다렸다는 듯 시험에 들게 하는 하늘에 따지고 싶었다. 어릴 적 아이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과정을 씩씩하게 잘 이겨내 너무나 대견했다. 이후 5년 추적 검사도 이상 없음으로 잘 끝났는데 수술하고 9년이나 지난 시점에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 속상하지만 당시 상황에는 수술이 최선이었다고 믿고 싶다. 항경련 약을 한 뭉치 처방받아 집으로 왔다. 밥을 안 먹더라도 약은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 제 시간에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치료제가 아닌 조절제라 오래 먹어야 한단다. 몸에 맞는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지금보다 덜 불안하게 지낼 수 있다니 한시름 놓은 기분이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먹었더라도 스트레스나 수면 조절 등 일상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현듯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진단 초기에는 아이가 잠자다 경련을 일으킬까봐 옆에서 지켜봤다. 아이가 조금만 꿈틀거려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연락이 올까 불안에 떨고 아이 방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문을 벌컥 열고 잘 있는지 확인했다. 약 먹는 시간도 여러 차례 점검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 정신 건강이 피폐해져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 엄마인 내가 바로 서야 했다. 마음을 다잡고 뇌전증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가입할 정도로 많은 이가 같은 증상으로 괴로워했고 나처럼 노심초사하는 부모도 적지 않았다. 환자는 환자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살얼음판을 걸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감과 연대의 힘은 무엇보다 강했다. 경험을 공유하고 토닥이며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었다. 나도 힘내기로 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 하루 무탈함에 감사하기로 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마음을 다스려 나갔다. 서툴지만 이 글이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짐을 한 움큼이라도 덜어준다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을 대변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쓰러져도 우리가 뒤에 있단다. 걱정 말고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으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